지난주에 이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영역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과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자, 먼저 이렇게 좀 과학적인 얘기부터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날 우리 모두가 과학적인 사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좀 돕기 위해서 지금 과학적인 자료들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자, 과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자, 마음 혹은 생각이라 그랬죠. 여기서 마음은 하트가 아니고 마인드라 그랬습니다. 또 그것도 정확한 설명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마음, 생각, 여기서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라고요? 지금 제가 마음과 생각 두 가지를 했는데 로마서에서는 마음이라 했고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생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근데 원어상으로 저게 뭐라고요? 누스라고 해요. 누스. 그래서 되도록이면 누스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마음, 생각, 누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과 생각이 물질을 좌우합니다. 자, 마음과 생각이 이 물질 세계를 다스립니다. 예,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과학계는요, 마음은 두뇌 활동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팀이 있습니다. 자, 마음은 두뇌 활동의 산물이라고요. 자, 두뇌는 뭡니까? 물질입니까? 물질이 아닙니까? 두뇌는 물질이잖아요. 이 머리는 물질이잖아요. 예. 마음은요, 물질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이 머리가, 이 물질적인 이 머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주장이 있어요. 또 한 주장은 두뇌가 마음의 명령을 따른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두뇌를 통치해서 두뇌가 우리의 몸에 지령을 줘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서로 논쟁이 있는데 최근에 과학들이 발달되면서 두의 입장이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우리의 뇌를 다스린다. 그런 영역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뇌에서 지령하는 대로 마음이 나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뇌가 움직입니까? 잘 모르겠죠?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 문제는요, 이게 선명해야 이 후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마음이 두뇌를 다스린다는 내용이 돼야 우리의 자유의지가, 자유의지설이 주장이 가능해요. 성경에서는 자유의지설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자유의지설이 의미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자유의지와 선택에 대한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저게 1번이면, 앞에 거면 그냥 두뇌 활동이 마음을 만든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우리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머리에서 나온 대로 살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장부터 보겠습니다. 마음은 두뇌 활동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의 어폐를 보자는 거죠. 자, 정신적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현상의 주체가 두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뇌에서 모든 정신적인 활동을 주장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유물론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요? 우리 속에 신경세포를 뉴런이라 그래요. 이 뉴런과 뇌 속의 화합물질, 그 호르몬 이런 계통 이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하는 주장이에요, 이게. 자,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는 1번 관점에서는 마음과 행동의 인과적인 연결성을 쉽게 무시할 수 있는데 마음과 행동을 모두 뇌의 활동을 통해서 독자적으로 생성된 산물이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이 따로따로 놀 수 있는데 그냥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질적으로 유물론자들은요, 두뇌가 사람의 행동을 만들어내고 또 사람의 마음까지 만들어낸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두뇌 활동이 빚어낸 결과물로 보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는요, 결과만을 중요시 여깁니다. 자, 일례로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어떻게 치료하는지 아십니까? 요즘 통상 이렇게 정신과에서 치료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어떻게 치료하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자, 복잡한 생명 현상을 단순한 화학적, 물리적 현상으로 설명을 하려는 자들은 우울증을 머리의 기계 고장으로 봐요. 우울증을. 그래서 기계 같은 두뇌 속에 화합물질이 불균형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에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손실된 화합물질을 거기다 주입하면 균형을 맞추면 이 우울증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정신과에서 지금 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막 우울증이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아, 이번엔 이런 호르몬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그 주사를 놔요. 호르몬 주사를. 혹은 거기에 대한 약제를 줘요. 그러면 그 약제가 보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균형이 맞춰지니까 우울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요게 기계론자들이죠. 이 물질주의자들, 유물론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의학계에서 되게 그렇게 해요. 정신과 가야만. 그러면 여러분, 정신과에 가서 이것이 왜 생겼냐는 거죠. 왜 이 화합물질이 부족하게 지금 분비되냐는 거예요. 그거는 정신적인 타격이 있어서 분비가 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약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균형만 맞춰주는 거죠. 그 균형이 떨어지면 또 재발해. 이게 1번 주장하는 사람들의 내용이에요. 오늘날 대개 정신까지 그렇게 치료해요. 자, 그러나 이런 관점은요, 성경적으로 옳지 않고요, 과학적으로도 옳지 않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 중간 단계의 것을 자꾸 만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장. 두뇌는 마음의 명령을 따른다는 주장. 이게 성경적인 주장이에요. 자,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종일 생각을 해요. 그냥 멍 때리는, 요새 멍 때리기 대회도 있더구만요. 멍 때리기도 어떻습니까? 생각을 계속 머리는 해요. 의식이 없어서 그러지. 의식, 무의식 속에는 계속 생각합니다. 자, 근데 잠을 잘 때에도요, 생각을 해요. 일부만 자지 속에서는 계속합니다. 잠을 잘 때 어떻습니까? 낮 동안에 들어왔던 지식들을 이 생각이 정리를 합니다. 분류를 해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느라고 밤에 잘 때도 엄청 바쁩니다. 머리가, 두뇌가. 그래서 그리고 생각하는 동안에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선택합니다. 자,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결정을 하려는 어떤 뭐 선택도 취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통해 무언가가 선택, 무언가를 선택하는 과정 중 우리 뇌 속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유전자 발현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건 전문 용어입니다. 유전자 발현. 그게 뭔가 하면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를 취해서 그 유전 정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기능 물질, 이를테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유전자 발현이라는 과정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일어납니다. 자,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유전자인데 유전자는 근본적으로 사람마다 달라요. 같은 것도 있고 다를 수 있어요. 이 사람마다 독특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이 유전자를 바탕으로 화합물질이 막 만들어져서 새롭게 뭐가 진행된다고요. 그런데 뭐가 한다고요? 생각을 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걸 유전자 발현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이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을 우리의 몸에다가 반영시킵니다. 이 생각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에다가 움직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뭐가 한다고요? 우리의 생각의 근원으로 유전자가 이렇게 해서 반영돼서 유전자 발현이 돼서 그것이 단백질을 만들어줘서 우리의 몸에다가 전달한다고요. 그 몸이 그 생각에 반영해서 움직인다고요. 이런 과정을 가요. 자, 그래서 마음은 정신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실질적입니다. 마음은 정신세계를 다스리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실체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또 다르게 말하면 누스라는 것이, 누스라는 것이. 자, 기억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에릭 알 캔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연구한가 하면 DNA 속으로 이 생각,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이 상상 포함해서 DNA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유전자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도 하고 저지하기도 해요. 뭐가요? 이 생각이. 그걸 개발해요.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기억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저 사람이. 자,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동안 우리 뇌는요, 구조와 기능 면에서 변화돼요. 그 생각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구조적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의 과학자들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 뇌를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음을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뇌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동안 우리의 뇌는 수시로 변화해요. 우리의 생각과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뇌의 구조를 재형성해요. 그래서 A를 선택할 거냐, B를 선택할 거냐, C를 선택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뇌의 구조가 형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뇌가 움직이는 어떤 기능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은 뇌를 포함하여 몸을 통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래서 마음이 뇌를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유물론자들의 생각처럼 뇌가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질은 우리를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과 선택이라는 마음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뇌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게 뭐 중요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나 다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아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뒤에 가서 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즉 주변에 사건, 사고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변화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움직이지 못해요. 그거는 어떤 정치 세력이라든지 어떤 이 환경 같은 우리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 그러나 이러한 요소가 우리에게 올 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하냐에 따라서 내 속에서는 통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겨울이 왔어. 그럼 겨울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까? 움츠리고 저 거부스럽죠. 그렇죠? 겨울이 좋은 분이 있습니까? 겨울이 좋은 분은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 좋아해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좀 을씨년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같은 겨울이라도 어떤 사람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야, 겨울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유, 겨울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뭐예요 그거는? 근데 내 속에서 겨울을 즐거워할 수 있고 안 즐거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할 일이라는 거죠. 어떤 생각을 갖냐에 따라서. 자, 우리는 어떤 일이 나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반응을 통제하면서 뇌의 변화를 가하게 됩니다. 그 선택해서. 물론 뇌를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금방 뭐 요렇다저렇게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건 불가능하지 않고요. 우리가 생각과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뇌의 변화를 끼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내용은 뭔가 하면요. 이제 믿는 우리들이 지금 이런 과정을 이게 뇌 구조가 이렇구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지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과학자들이 증명한 것을 근거로 예전에 증명하지 않으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따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오는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이 성경의 말씀을 그게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학자들의 증거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 행하실 일들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을 줘서 뭘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 안에서 이걸 붙들고 안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질병이라든지 신경의학적인 장애라든지 그 어떤 위협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그걸 이겨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그걸 받아들여서 강력한 치유를 수행해 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질병의 문제, 정신적인 질병도 문제고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다스리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대로 선택하고 가면 그게 해결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 지난주도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능력, 사랑, 절제 이런 마음들이 생성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계시면요 두려워요.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게 다가오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성됩니다. 마음을 다스리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에 얽매이지 않고요. 오히려 육체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런 증거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역경 속에서도 그 생존해내고 살아났던 정말 어떤 사람들은 눈물이 날 정도로 어떻게 저걸 이겨냈지?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그 역경을 이겨내고 생산적인 어떤 일을 이루었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존경스럽고요. 야, 진짜 마음의 힘이 세네. 이런 걸 우리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선택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이제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에 따라서 실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호르몬 계통이 나와서 우리의 유전자 발현이 일어나서 우리의 몸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실제가 일어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또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 우리 나름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뇌의 화합물질, 단백질, 사고 회로 등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자들은요, 인간의 이 자아상과 자신에 대한 이해가 뇌의 활동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선명하고 자기 속에 이렇게 도약하고 발전하려는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으면 엄청난 영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몸에. 근데 아이 나는 못해. 아이 나는 뭐 별로야.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걸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뭡니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전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경우, 그 갈렙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저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고 신뢰해서 어떻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나 못해 이런 거죠.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결과 정신질환이나 질병, 행동장애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그 생각에 70에서 98% 정도 그 원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생긴다는 거예요. 저기 정신질환, 질병, 행동장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가 많이 와. 그 스트레스를 돌파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그래서 어떻다고요? 내 사고방식이 그냥 난 여기서 포기할란다. 그거 끝나는 거예요. 약해지면. 그래서 저런 정신질환이나 질병이나 행동장애들은 사고방식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신체적인 질병 중에 20에서 25% 정도만 환경과 유전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도 영향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생각이 유전자를 움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 속에 기존에 박혀있는 유전자를 움직입니다. 활성화합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의식 안에서 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하는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신체 변화로 이루어지는 뚜렷한 경로들을 더욱더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이 유전자를 확성해서. 그래서 이런 거죠. 의식이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우리의 뇌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식은요, 생각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들이죠. 자, 과학은 우리의 생각과 또 거기에 깃든 감정, 그 생각 속에 따로는 감정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의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일단의 유전자 그룹을 만듭니다. 활성화하고 또 억제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련의 정보, 사실, 경험,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인지해서 받아들인 후에 그것을 사고체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몸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래서 염색체 안에는요, 고정된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다릅니다. 유전자들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외모도 다르잖아요. 품성도 다르고 이런데 다들 저렇게 달라요. 그렇지만 그중 어떤 유전자가 활성화되고 어떤 식으로 활성화되는지는 의식의 역할에 따라서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특정 유전자가 활성화되기도 하고 또는 그 유전자가 그냥 주저앉기도 하고 가만히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믿음에 영향을 주고요. 자, 우리의 생각이 믿음에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말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자, 우리의 생각부터 시작됩니다. 생각에서 뭐라고요?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고 그걸 붙들어요. 그 믿음이 생성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형성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나가요. 이 결과물을 그렇게 와요. 자, 그리고 말과 행동은 더 많은 생각과 선택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진취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진취적인 어떤 것을 추구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되풀이 되면서 점점점 커진다는 거죠. 더 활성화되고. 또 이게 약화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큰 꿈이 있었는데 이제 환경과 여건에 눌려서 점점점 쫄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 자,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들어옵니다. 자, 생각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갑니다. 자, 믿음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냥 별 의미 없어요. 그러면 핵심이 뭡니까? 말과 행동을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과 행동을 고치려면 그 사람이 뭘 믿느냐를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이 뭘 믿느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럼 생각이 포인트인데 이 생각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생각을 영향을 주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는 뭐예요? 틀린 생각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는 가치관이에요. 이걸 붙들면 그 생각을 붙들어요. 그러면 그 생각을 믿어요. 그 생각을 말과 행동을 해요. 근데 틀린 생각도 있지만 옳은 생각도 있어요. 바른 생각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하다 보면 우리 생각을 다스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말과 행동으로 가요.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과정이 돼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밑에 과정으로 가요. 또 우리도 예전에 이 밑에 과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진리의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아직도 틀린 생각을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영역은 틀린 말과 행동을 하고 어떤 영역은 바른 영역을 하고 막 이렇게 혼재되어 있기도 해요. 점점 더 우리는 바른 생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영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 심지어 이 안에는 그리스도 아닌 사람들도 해당돼요. 모든 사람들이니까요. 자,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 적용됩니다. 꼭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물질적인 영역이 있고요. 비물질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의 몸에 오장육부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오장육부가 활동합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오장육부가 활동해요. 그렇지요?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중력의 법칙. 이건 안 보여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도 역사하고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역사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요, 치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떨 때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면. 믿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면 치유가 일어나요. 그거는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병을 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끔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 뭐 자기가 대체의학을 통해서 질병이 나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로 많이 봐요. 맞아요, 그거. 왜 그렇다고요? 그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서 그래요, 그 사람. 그 회복이 돼요. 자,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도요, 정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당연히 일어나야죠. 그래서 저는 그 자료를 보지 않았는데 세계적으로 기이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가끔 이렇게 저는 아직 제 눈에는 안 들어왔었는데 이렇게 뭐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하여간 있는데 그 자료를 제가 뭐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고 하여간 들은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서 이제 말기에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내보냈어요. 안 된다고. 이분이 와가지고 뭐 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들어놓아서 에이 모르겠다 개그 프로그램을 보자 하고 개그 프로그램을 아주 온종일 봤어요. 그 개그 프로그램 얼마나 웃깁니까? 막 웃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새 병이 나왔어요. 암이 나왔어요. 아, 실제예요 이게. 신기하죠 여러분? 이게요, 그 사람이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늘 마음을 기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어떻다고요? 내 몸에 호르몬 작용을 통해서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세포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질병이 치유됐어요. 또요, 제한의 힘이라고 있어요. 이걸 뭔가 하면, 이게 여기 어떤 성도가 아주 씩씩하게 막 옵니다. 아주 튼튼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성도님 요새 뭐 힘든 일이 있어요? 꼭 무슨 병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막 그렇게 얘기해 봅시다. 그럼 그 사람이요?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표정도 이상하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 말을 자꾸 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만일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동안에는 몰랐는데 갑자기 염려스러운 거야. 어? 그 내가 뭐 문제 있나? 자꾸 염려하는 거야 자꾸.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걸 계속 붙들면 누군가가 계속 맞네. 당신 몸이 요새 이상해. 막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점점 몸이 위축돼 가요. 이걸 제한의 힘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엉뚱한 소리 자꾸 해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런 사람처럼 돼가요. 그 말을 자꾸 들어서. 이게 사고체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걸 실제 이건 제한의 힘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잘 못해. 그럼 어떻습니까? 반대로. 야 너 훌륭한 사람이야. 너같이 훌륭한 사람이면 될 수 있어. 그래서 주변에서 막 해줘요. 그럼 어떻습니까? 위축돼 있다가 어? 그래?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네? 그럼 한번 해볼까? 하면서 힘이 막 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훌륭한 사람으로 돼요. 이게 제한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제한의 힘을 써야 돼요. 야, 너는 잘 될 놈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뭐든지 나 안 돼. 넌 딱 싹이 있어. 그래? 안 돼, 안 돼. 그만둬.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막 야단을 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아이는 그렇게 돼요. 이게 제한의 힘이라니까요. 근데 아주 정신력이 강한 친구는요, 저 영향을 안 받아요. 정신력이 좀 약한 친구는요, 저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사역이 본이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또 하리라 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진짜 그 일을 해요. 에이 아니야 아니야. 그럼 못해요 그 사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사역의 본인데 성경 구절을 보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자,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여.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해. 순종을 해. 이런 사람은 이대로 일어나요. 근데, 에이, 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 이런 사람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나를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를 보고 믿고 반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생각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제대로 가져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신에 대한 관점을 확실히 해야 돼요. 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 나는 뭐지? 봐야 돼요. 세 번째는요,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사단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제대로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사단을 하늘부터 센 자로 봐요. 아니, 말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살아가는 거 보면 그렇게 살아.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죠. 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지만 또 알아가지 않더라도 믿는 바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위력이 얼마나 센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제대로 아는 관점이 얼마나 센 걸 봐야 되는데 봅시다. 아까도 읽었지만 고린도후서 10장 1절 너희를 대면하면 4절 5절을 읽었었네요. 자, 1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도 뭐라 나와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아주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면서 아주 권하는 내용이에요. 정말 아주 간절하게 권하는 내용이에요. 여기도 어떻습니까? 내가 친히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과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5절은요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로마서 12장 2절에는 마음이라고 표현했고요. 여기서는 생각으로 표현했어요. 이 둘이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자, 이제 무기가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있어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에게 주어져 있는 무기가 있어요. 싸우는 무기가 있어요. 이거는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리는 무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요. 믿는 자에게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무기는 어떤 무기인가 하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무기예요.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무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무기를 줬어요. 이 무기는 뭐 총도 아니고 뭐 칼도 아니에요. 근데 이 무기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면 이론들이 있어요. 이 이론들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대적해서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해서 더 높아진 어떤 이론이 있어요. 이것도 파하고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는 이게 최고의 무기예요. 이게 우리 생각의 선택이에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승리해요. 이거는 내 스스로 해야 할 일이에요. 물론 누가 안수기도 해서 조금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가 저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사랑을 알고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가서서 공부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자,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예. 자, 그러면 무조건적인 사랑이 뭔가, 그 얘기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뭘 보태거나 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상관없어요, 우리와. 만약 우리가 보탠다 그러면 벌써 조건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에 하나에 따라서 사랑을 더해주고 덜해주고 이게 없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대로 사랑해요. 아멘. 예, 우리가 실수하고 뭐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어요.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다. 이거요 여러분 깊이 좀 묵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했냐에 따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아주 우리를 목죄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손 안 씻으면 안 돼. 얼마나 자유하지 못해요. 꼭 먹으려면 쫓아가서 손 씻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안 돼. 저게 딱 법칙이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냥 씻지 않고 그냥 배고프면 주워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자, 벌써 생각이 다르지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뭔가 자유한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요? 뭔가 꽉 잡혀 있어. 규율에 잡혀 있어. 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쳤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로라. 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언제 고쳐줬어요? 안식일날. 이 사람들이 안식일날 고쳤다고 난린 거예요. 자, 얼마나 생각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는 그 틀만 벗어나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야단칠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손 안 씻고 먹으면 하나님이 네 이놈 손 안 씻고 먹었어 이렇게 하는 하나님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조건적인 하나님이죠. 만일 그대로 하면 우리가 손 씻으면 하나님이 너 잘한다 그리고 안 씻으면 넌 안 돼. 너 질병 걸려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안식일에 병자 고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해.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와서 뭘 지킬 거 그 걱정되는 거예요. 이러다 벌 받는 거 아닌가 그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넘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조건을 달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사랑해 주시겠지? 조건을 단다니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도 사랑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능력으로 얻어낼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변화오셔 사랑해요. 아멘.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1절 이하와 조금 전에 읽었던 거 로마서 12장 2절을 비교해 보자는 거죠. 자, 여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이게 바른 지식이에요. 이 동그란 게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설명하기 좋으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바른 지식에 대해서 밑에 있는 거는, 밑에 있는 거는 의미 없겠어요. 바른 지식이 이기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을 대적해서 높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뛰어넘어서 올라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생각 속에서.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아니, 하나님 사랑이라 그러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말이야, 안식일을 안 지키면 닥달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저게 바른 지식 위에서 지금 놓은 거예요. 그게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높아진 이론이에요, 이게. 이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끌어내려야 돼요. 어디로? 이 하나님의 바른 지식 밑으로 끌어내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발 아래 내려놔야 돼요. 이런 이론들을. 이해되시죠? 우리 속에 성경에 있는 바른 지식이 있는데 요 지식보다 다른 이론을 더 높이 얹어놨어. 그게 이 바른 지식을 눌리고 그게 더 영향을 발휘해. 이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이론을 끄집어내려서 파하고 물리치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로 5절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걸 내리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이걸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그냥 여러분 어떤 사람 귀신 들려서 이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은 떠나가라. 이걸 우리 주로 영적 전쟁이라 그러는데 사실은요. 사실은 그럴 의미도 없어요. 실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그 사람에게 주고 그 하나님의 이론보다 높아진 것을 그 사람이 끌어내리면 이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영향을 주던 귀신의 세력이요. 꼼짝 못해요. 그냥 떠나가 버려요. 그거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응급조치로 그 사람을 살리려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좀 잠시 그놈을 내쫓아야 돼. 기름 부음으로. 근데 그 사람이 저 바른 지식을 갖지 아니하면 또 일곱 명을 데려와서 더 힘들지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게. 그래서 결국은 영적 전쟁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영적 전쟁이에요. 다른 이론이 견고하게 하나님의 이론을 거부하고 있어. 아주 견고한 성처럼.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부셔버려서 예수의 말 아래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그게 앞자리에 서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론들을 하나님의 바른 지식보다 높여놓은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딱 전면에 높은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곧대로 믿고 순종하면 돼요. 뭐 끝나요. 그게 최고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된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되어진 이론들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부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는 못 받아들이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모르면 모르더라도 잘못 알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면 안 돼요.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럼 배워가면 되고.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했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했는데 이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작이라고요. 뭐가요? 하나님 제대로 아는 게. 하나님 제대로 모르면 지혜의 근본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조건적이에요. 인류에게 무조건적입니다. 뭘 잘해서 하나님께 헌신해서 너는 봐줄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류가 하나님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기에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아직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뭘 잘 보이려고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뭔가 더 복을 주실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습니다. 내가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입니다. 달이고 길이고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다 틀린 거예요. 율법도 부족하고요. 내 공로도 부족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벽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내가 뭘 더 잘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못해서 못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가요. 이게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 내가 뭘 더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려나 이런 생각 오면 아니야. 예수님만이 내 해답이야. 나 예수 믿어.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담당하셨어. 이렇게 정돈을 하시라고요. 자, 예를 들어봅니다. 자, 예를 듭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네, 의인이시죠? 자, 언제 의인인지 알았습니까? 여러분 언제 의인인 걸 깨달았어요? 자신은 언젠가 깨달았어요, 그죠? 아니, 예수 믿은 날부터 의인인지 깨달은 사람이 있는지요? 예수 믿고 막 좌절하다가 어느 날, 내가 의인이야, 내가 의인이야. 그래서 깨달았어. 그렇죠? 대개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날, 예수 믿었는데, 뭐 몰라. 뭐 그런가, 이래.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자꾸 뭔가를 하나님께 뭘 잘해보려고 애를 써. 근데 어느 날, 성경 읽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아니야 당신은 그냥 의인이야 예수 믿으면 의인이야 이 소리 듣고 눈이 번쩍 뜨였어 그래서 깨달았어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깨닫기 전에는 의인이 아닙니까? 예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후에 살다가 어느 날 의인인 걸 깨달았어요 그 사이에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이에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우리가 예수 믿는 날부터 의인이에요. 내가 못 깨달았을 뿐이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내가 깨닫는 순간 야, 내가 의인이었네.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전서부터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의인이었어요. 네,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아직도 내가 의인인지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 예수를 믿는데. 그럼 그 사람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저는 예전에 깨달아야만 구원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깨달아라 깨달아라 그랬어요. 근데요. 깨닫지 못해도 구원받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순간 구원이에요. 근데 내가 못 깨달았어. 의인인지 못 깨달았어. 그냥 그래도 뭐 율법적으로 막 살아. 그럼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요. 구원받아요. 그래도 여러분 의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적이라니까요. 예수님 믿으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적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무조건적으로 초청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 조건 달지 않아요. 조건 달았으면 그건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그것부터 정립을 하셔야 돼요.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못한다고 야단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요 우리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성경에 나온 대로 믿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렇다 그러면 예 아멘 하면 돼요. 하나님이 검지만 너 아름답다 그렇다 아멘 하면 돼요. 그걸 뭐 아닌데 나는 아직도 안 되는데 아니 그럴 필요 없다니 그건 내 생각이지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이론에다 높여놔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걸 여러분을 높여놓으면 마귀가 여러분을 이용해 먹어요. 아멘? 예. 그럼 나는 누구인가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자, 왕자와 거지 얘기 알지요? 뭐 대강 얘기는 들었어. 설교를 많이 들었어. 근데 뭐 버전이 많아. 근데 마크 트웨인의 소설에 왕자 거지 얘기가 나와요. 자, 왕자 이름은 에드워드고요. 거지는 톰이에요. 뭐 읽어본 분도 있고 못 읽어본 데 있어요. 자, 어지간 이렇게 두 분이 나와요. 그런데 두 분이 한 날 한 시에 태어나서 얼굴도 비슷해. 그래서 둘이 친구야.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왕자가 야, 너 내 대신 저 자리에 있어라. 내가 좀 민정 시찰을 좀 갔다 올게. 이래도 했어요. 자, 그 어간에 헨리 8세가 갑자기 죽었어요.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왕자가 왕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거지 옷을 입은 왕자가 아버지 죽었다는 거 쫓아와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 그랬더니 수위 대장이 딱 보더니 야, 나 에드워드인데 나 왕자야. 야, 웃기지 마 임마. 거지 같은 놈이. 가가. 막 이랬어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쫓겨났어.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사람들 보니까 얼마나 고생하고 어려움 가운데 사는지 몰라. 그게 막 보여. 그렇게 돌다가 어느 날 왕이 즉위식에 이제 날짜가 정해졌어요. 톰이 이제 왕이 되는 거야, 이제. 왕이 되려고 이제 막 톰은 아니라 그러는데 자꾸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왕을 세워. 그래서 이제 즉위식에 갔는데 그날 이 에드워드가 거지 복장하는 에드워드가 쫓아가서 내가 왕자다 그러니까 톰이 그래요. 맞다. 저 사람이 왕자라고. 그래가지고 왕이 돼요. 이게 왕자와 거지 얘기잖아요. 아시죠? 예. 뭐 다들 안 읽어봤네. 읽어보면서만. 그리고 야,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게 왕자 거지 얘기예요. 자, 그런데 봅시다. 지금 무슨 얘기한가 하면 조건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거지 같은 사람에게, 야, 너 왕자야. 이렇게 얘기했어. 제가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여러분 막 남루하고 거지 같이 살아. 아, 죄송합니다. 그 일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니에요. 당신은 왕자입니다. 공주입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아니야. 난 내 삶을 봐. 나 아니에요. 이거는요, 조건을 다는 거예요. 무엇의 조건을 달아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조건을 다는 거예요. 내가 왕자같이 살아야 하나님 날 인정해 주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는 뭐라고요? 아니야, 내 삶을 봐. 내가 어떤 내가 이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어? 내가 왕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조건 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 저렇게 조건을 걸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면 예, 아멘 하고 순종하고 붙드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아멘. 없는데요. 이러지 마시고요. 믿으라고요. 하나님 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진리는 내가 누구에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하지.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위로부터 태어났어요. 내가 누구에서 태어났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저 아프리카에 사냐, 뭐 저기 툰드라 지역에 사냐, 뭐 저기 방글라데시에 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위로부터 태어난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내가 가방끈이 짧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낳죠. 그렇죠? 예. 말은요, 망아지를 낳아요. 개는요, 강아지를 낳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위로부터 나왔어. 누굴 낳아요? 신적 존재를 낳아요.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났어요. 거듭날 때. 우리가 뭐라고요? 신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가진 존재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사람을 태어났지만 거듭날 때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환경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위로서 태어났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왕자인데요. 거지처럼 살면 아무 유익을 누리지 못해요. 이 땅에서. 그렇죠? 그러면 내가 왕자처럼 살아야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거지처럼 산다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 안 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 왜 뭐 상관없다면서 왜 그러면 왕자처럼 살아야 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왜 살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냥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며 내가 잘못 살든 바르게 살든 내가 하나님 예수만 믿으면 되잖아. 맞아요. 돼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왕자인데 거지처럼 살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 땅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못 누린다고 진리가 아닌 건 아니에요. 못 누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의 신분이 박탈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정체성의 종류를 보면 여러분 롯의 정체성이 있어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했습니다. 자, 롯은요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았어요. 괴로웠어요. 사는 게 주변 영향을 받았어요. 이게 롯의 정체성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땅을 사는데 누가 많이 가졌고 누가 잘생겼고 누가 공부도 많이 했고 이러면 보면 쪼그라들어. 이 사람이 뭐예요? 롯의 정체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정체성을 가지고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닮아가야 돼요. 자, 예수님은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정체성인데 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주의의 도리어 영향을 줬어요. 그렇죠? 예수님은요 이 땅의 가치관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분은요 하늘로부터 온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알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정체성이 뚜렷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든지 뭐 집도 없고 여우는 굴이 있지만 집이 없어도 그분은요 굴하지 않았어요. 정체성답게 자기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 이게 유일한 양식이다 생각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뜨고 나가면요 우리에게 수많은 공격이 와요. 돈 없지, 백 없지, 자신 없지, 뭐 왜소하지, 별 공격이 다 와요. 거만한 사람들 수두룩하고요. 근데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건 롯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위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신적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우리 정체성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가진 것 없어도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날 책임지기 때문에. 예수님 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어떻다고요?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의 존재는 정확히 말해서 여러분은 영이에요. 영이 실체예요. 영이 여러분이에요. 혼을 가지고 있어요. 몸에 살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생각을 좀 바꾸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은 그냥 저 목사니까 에이 목사님 이거 화내고 있어 에이 예 그렇게 할게요 이런 사람이 있고 속으로는 왜 화내 기분 나쁘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당신의 생각을 바꾸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을 때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혼에 두는 거예요. 혼에. 우리는 영과 동일시해야 되는데 혼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혼 생각을 바꾸세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생각을 바꾸라고 그래? 그래서 화를 내요. 자, 여러분의 얼굴에 때가 묻었어. 얼굴 좀 씻으세요. 이러면 그게 여러분을 욕하는 겁니까? 때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혼의 영역이에요. 그럼 바꿔야 돼요. 우리는 정체성이 뭐라고요? 영이에요. 영은 온전해요. 다만 혼이 조금 문제인 거예요. 그 혼의 영역을 고쳐나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땅을 승리하려면. 그러면 그래야지. 맞아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에이 기분 나빠. 이러면 그 사람은 지금 혼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착각인 거예요. 정체성을 몰라 지금. 혼은 다만 내가 빚는 바를 드러내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혼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바를 지금 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그래서 혼은 나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놀라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 혼의 영역이 안 바뀌어도요, 상관은 없어요. 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혼의 영역이 안 바뀌어져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왕자가 거지처럼 사는 꼴이 돼요. 혼을 안 바꾸면.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요. 그 천국 가면 영원히 사는데 뭐로 살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상급을 받고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혼의 영역을 잘 다스리면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혼의 영역을 바꿔야 돼요. 무슨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바꾸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삶은 영원해요. 이 땅에 잠시 잠깐이에요. 여기서 좀 쾌락 누리다가 영원한 세계에 가서 그 하나님을 몰라서 불편하게 사는 것보다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듣고 좀 아침에 큐티도 좀 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고 고민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 혼이 바뀌어지거든요. 그 사람 상급이 달라져요.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부지런히 생각을 바꾸려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고민하는 거예요. 기도도 더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더 인정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삶이요.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끝낼 겁니까? 영원한 세계까지 연결되는 삶을 준비하겠습니까? 지혜롭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숨을 쉴 때 도구는 뭐예요? 우리 몸에. 머리를 쉽니까? 아니죠. 폐를 쉬죠. 폐는 반응을 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숨을 쉬어요. 폐가 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숨을 쉽니까? 폐가 숨을 쉽니까? 내가 쉬는데 폐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폐만 떼놓으면 그놈이 숨 쉽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있어야 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지만 내 두뇌가 따라서 반응해요. 그래서 두뇌는 정신이 아니고 육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생각은 마음이 해요. 근데 두뇌가 반응을 해서 몸에 움직여요. 배처럼. 그래서 생각을 하면 몸에 해당되는 두뇌가 몸에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은 좋은 호르몬을 분비하고요. 나쁜, 틀린 생각은 나쁜 호르몬을 분비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나쁜 호르몬이 분비되면 세포를 변형시켜요. 나쁘게. 그 세포가 죽어요. 그러므로 두뇌가 이 세포를 다 조정하는데 이 두뇌를 조정하는 게 누구예요? 누스예요. 생각이에요. 아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게 누스예요. 이 누스가 우리의 두뇌를 조정해요. 자,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그래도 좀 봅시다. 자, 새 언약에서 뭐라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새 언약에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대.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구조를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영혼, 몸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저 온전하진 않아요. 그냥 구분하려고 그래. 자,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저랬어요. 예정이 시커매요. 타락했어요. 하나님께 합당치 않아요. 근데 예수 믿음으로 새 영이 생겼어요. 예정을 죽고. 구분되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요 새 영이 들어온 자리가 뭐예요? 새 마음이 된 거예요. 요걸 성경적으로 좋은 땅이라고 그래요. 이렇습니다. 우리 구조가. 나중에 내가 기회되면 설명할게요. 자, 그런데 아직도 우리 혼의 영역에는요, 길가밭 같고 가시떨기 같고 돌밭 같은 구조가 있어요. 영의 영역에는 좋은 땅인데, 혹은 그게 조금 넘쳐져서 혼의 영역도 일부는 좋은 땅이 됐어. 성령이 다스려. 근데 아직도 길가, 가시떨불, 돌밭 같은 요소가 있어요. 우리 속에. 자, 이렇게 있어요. 이것이 경관 지인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거예요. 이걸 무너뜨려야 돼, 이런 영역도. 자, 그래서 더 설명하면, 이제 누스를 설명하면 이랬습니다. 자, 누스를 설명하면, 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어요. 근데 새 마음은 뭐라고요? 저기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내용이죠. 새 마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새 영을 불어넣는다 그랬어요. 새 영이 들어왔어요. 자, 새 영이 들어왔는데 지금 요 옆에 동그랗게 타원형이 또 하나 있죠. 요 밑에. 그거는 뭐예요? 영과 혼과 몸의 모든 영역을 지금 일부를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바로 뭐라고요? 요 타원형 같은 게 영과 혼과 몸의 이 다 어울려 있는 게 이 뭐라고요? 요게 누스예요. 요게 누스야. 쉽게 말하면. 그게 누스가 몸을 통치해요. 뭘 통치합니까? 두뇌를 통치해요. 그 두뇌가 호르몬이 나와서 온몸을 주장해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누스가요, 우리의 혼도 주장해요. 그리고 이 영의 일부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알지요. 그래서 저 영에 속한 그 영역의 누스는 이제 새로워졌어요. 근데 아직 혼의 영역의 누스는 아직 새로워지지 않았어. 그래서 막 대적하기도 해요. 몸은 어떻습니까? 그냥 두뇌가 바르게 되면 그게 지령이 돼.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저기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 해당되지 그러면 저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일부를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뭐라고요? 누스예요. 마음과 생각을 고찰할 때 그 누스라는 뜻이에요. 그게 저 영역이 가치관이에요. 그게 우리의 어떤 생각의 틀이에요. 저기에 진리로 무장되면 우리는요, 영혼 몸이 온전히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 누스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거는 우리 속에서 결정하는 어떤 결정 기관이에요. 선택의 기관이죠. 자, 대강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각종 중독에 예전에 걸렸었어요. 중독에 걸려가지고 뭐 마약도 하고 도박도 하고 막 그랬어요. 술도 먹고 막 이랬는데 기억상실증으로 인해서 중독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거의 말하는 의미가 뭡니까? 이 중독이 몸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기억상실증이 걸린 바람에 몸이 좋아졌어. 왜? 중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임상적으로 보면, 야, 이게 이 중독이 몸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생각체계가 중독이 있구나. 이런 거예요.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생각을 바꾸면 이 몸에 세상을 사랑하고 하던 이 중독들이 어떻게 돼요? 다 내려진다고요. 우리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귀에 대해서, 마귀에는 권세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뉴스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그게 뭘 의미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어느 영역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하는 영역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관점을 제대로 세워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저걸 안 해놓고 마음을 새롭게 어떻게 하지? 안 됩니다. 저거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똑바른 관점을 가져야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이걸 분명히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 마음을 받았고요.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합해졌잖아요. 자, 오늘 이렇게 뭘 바꿔야 되는가, 뭘 새롭게 해야 되는가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관점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새롭게 해야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생각만 바꾸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